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막아주셔야 되고 메뚜기도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기업도 일구는 것이지만 내 노력과 내 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게 해도 또 그 이미지가 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커머셜 선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어떤 제품을 선전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기업의 큰 기업들은요 제품 하나하나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미지를 선전합니다. 듣기만 해도 딱 좋은 느낌이 들도록 그런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 준비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면 그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도 넘어서는 것이고 자신의 기술도 사실은 넘어서는 것이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아둘람 굴에 피난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과 밭에서 사람의 노력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 비가 제때에 내리고 비가 때 아닌 때에 내리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반드시 두 번의 큰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9월, 10월에 곡식을 파종할 때에 이런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비가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월, 3월에 이제 첫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이 늦은 비, 이 단비가 내려주어야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이 이런 비, 늦은 비가 제때에 풍성하게 내려주어야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리는 비, 이런 모든 조건들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제때 비를 내려주셔서 물질적인 번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구름과 땅의 토양의 조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줄 알고 이런 것을 발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면 그 사람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타작은 6월달 정도에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 타작해서 계속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포도와 올리브 과일을 거두는데 이게 파종할 때까지 2월 3월까지 또 과일을 계속 거두는 것입니다. 1년 중에 10개월을 추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고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채우셔서 강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것이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은 나라에 주시는 평화의 복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나라에 평화, 평강, 샬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과 상관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번영하든지 그게 부족하든지 샬롬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천한데 처하든지 귀한데 처자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를 여기 들었는데 사나운 짐승, 그리고 칼, 그리고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 예, 이게 곰이나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것이겠죠. 오늘날은 맹수들이 유대 땅에 살지 않지만은 다윗의 기록이나 엘리사 그리고 삼손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 맹수가 있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집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때려 죽이고 그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빼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도 살았고 곰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보면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곰에게 상처를 당하고 죽게 되면 평강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나운 짐승들의 입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곰이 어디서 나타날 줄 알아서, 사자가 어디서 나타날 줄 알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도둑이나 강도,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죄율을 줄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들은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외적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방패가 되어서 외적으로 하여금 저 나라를 침범할 엄두를 못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전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이 율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도저히 그 나라를 침범할